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하노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사는 시대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 시대 안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시대의 영향을 받고 이 시대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사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어색하지도 않고 또 이상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여 있을 때에 이 일은 이상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 일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여지지 않았을 때 이런 일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야 하고 이 시대의 시류를 따라가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 가나안, 즉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살게 될 때의 법을 받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과 4절에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니라. 야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이전에 살던 애굽의 풍속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가나안 땅의 풍속도 버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법도와 내 규례를 따라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야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시면서 과연 거룩이 무엇인지 그들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야훼 하나님은 죄도 알지 아니하시고 죄도 행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너무 가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죄인들, 즉 악한 성향으로 기울어져 있고 유혹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죄인들 한 사람은 오늘날 세상 곧 죄가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는 길처럼 보이는 이러한 수많은 유혹들이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성도가 유혹에 직면하여 무너지고 죄에 빠지는 것은 결코 놀랍지 않은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오늘 교회로 살아가면서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슬픈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이 현실의 이야기를 두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악한 성향으로 기울어져 있고 죄를 짓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마땅해 보이는 슬픈 현실 가운데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되어질 수 없는 그런 말이 아닙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무 가중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교회를 거부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의 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죄를 범한 그 회원들이나 죄를 고린도 교회 가운데 남겨둔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죄 가운데 있기를 고집하는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줌으로 주의 집에 거룩함을 유지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하여 오늘 설교의 주제는 고린도 교회는 죄 가운데 있기를 고집하는 회원들을 사탄에게 내줌으로 거룩성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주일로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고린도 시민의 길을 떠난 고린도 교회 회원들. 둘째,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내용. 셋째,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함께 모여서 주의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사단에게 내조해 만난다라는 내용입니다. 첫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고린도 지역의 문화를 떠나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로서 거룩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그 백성들과 어울려 살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면 과연 거룩한 것입니까? 그들의 문화와 아무런 충돌 없이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까? 이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8장 3절 이하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 사람이 이를 행하여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야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과 요셉을 통하여 약속되어진 그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이제 새로운 나라,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들의 몸으로 알고 있는 문화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문화를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몸으로 알고 있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문화는 애굽 땅에서의 풍속입니다. 그들은 오랜 동안 애굽 땅에 살았기 때문에 그 풍속이 그들의 몸속에 자연스럽게 배어있는 몸의 언어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화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의 날씨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토양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여 서로 평화하며 사는지 그 방식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좋은 날씨 가운데 정말로 농사를 잘 하여서 그 땅 주민들과 잘 교제하기 위하여 그 땅의 문화를 이해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화되는 길이 가장 아름다운 그런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의 풍속과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음으로 통하여 거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본문을 대하는 자세와 연관하여 있습니다. 또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을 떠났고 새로운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생활을 말씀하시면서 그 땅의 풍속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몸으로 알고 있는 그리고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문화대로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장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서 익숙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고린도 문화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너희들은 그 문화를 끊어버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시가 부도덕한 도시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린도 여자라고 부르는 것은 그것은 창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고린도 여자라고 말하면 창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도시의 이름은 동사로 만들어져 고린도화 되어지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사용하고 이것은 간통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화 되어졌다라는 말은 간통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과 다른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자들을 특징지어 말하는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음란한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한 자, 톡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남하는 자, 술 취하는 자, 구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 아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그 모습들은 이런 것들을 내버리고 이런 자들을 교회에서 내쫓는 일입니다. 그 일이 분명히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러니 믿기 전에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이런 생활 방식으로 살아갔고 이런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으로 바뀌어졌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 되어진 그들이 좀처럼 이런 문화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교중 중에 한 형제를 들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기 아버지 아내가 정말로 친어머니의 일인지 아니면 계모의 일인지 아니면 아버지가 어떤 불신하고 있는 여인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일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버지가 취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한 번으로 아 실수하였습니다라는 단어가 아니고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인이었는데 그 교인이 아버지의 하체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범하고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아버지 아내와 관계하는 것은 심지어 이방인에게도 불쾌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속이 교회 안에 생겨났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겨났습니다. 레위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강조한 것이 부모와 형제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는 이 말입니다. 즉 그 아내의 하체를 범하는 일을 그를 범하는 일로 간주했습니다. 즉 아버지 아내를 범하는 일은 아버지 자신을 범하는 일이고 만약 그 할아버지가 손녀를 범하는 일은 할아버지의 하체, 자신의 하체를 범하는 일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가 새로운 나라를 이루고 살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29절과 30절에 이 가정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정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르므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가정한 일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쫓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세상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풍속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풍속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풍속, 시민답게 살지 못하는 그들을 그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들처럼 살라고 그 시민으로 내버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민으로 내쫓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들이 어떤 상태로 들어갑니까? 너희는 지금 여기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가 교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가나안 7족속과 같이 되어졌고 너희는 가나안 7족속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이야기할 때 레위기에서 주장하는 바입니다. 내 아비의 하체를 범한 자, 그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칠족 속에 행하는 그런 일이다. 그러므로 그들과 같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로 너를 내보낸다라고 말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지금 이 행위를 하고 있는 이 일은 너희가 아비의 하체를 범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이 성도의 일은 너희가 고린도 교인과 똑같은 일이고 죽음의 세력 가운데 있는 일과 동일한 일이기 때문에 죽음의 세력에 내쫓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여야만 하였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동일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한다,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의 아버지를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백성을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가나안 족속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너희는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인 그 하나님 나라를 주셔서 그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백성을 부르시면서 너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처럼 살기를 원한다. 그 나라의 시민처럼 살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린도 시민을 떠나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고린도 지역의 풍속을 따르지 않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고린도 시민도 행하지 않는 아버지의 아내, 즉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습니다. 이는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무서운 일은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였다라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는 우리의 설교의 두 번째 대제를 생각합니다. 둘째, 고린도 교회는 거룩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고린도서를 읽으면서 먼저 하나님의 그의 법도와 규례의 세세한 주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고 이후에도 이 내용들을 분명하게 말하겠습니다. 전에는 이방이었던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통하여 부르심을 입고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고린도 시민이 아니었고 주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물론 육신으로 그들이 고린도 시민으로 살고 있지요. 그러나 그들은 1차적으로 주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백성이 속한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주님은 그 거룩한 나라에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사건을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다루면서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아버지의 하체를 범한 자들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둔 건 너무한 일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일보다 더욱 놀랍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울은 아버지의 하체를 범한 그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의 하체를 범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리어 2절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들을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지적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만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더 이상 문제시하지 않을 정도로 교만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통한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죽은 자처럼 되어졌다라는 이 모습에서의 애통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죽은 자처럼 되어졌고 세상 사람들, 즉 죽음의 세력이 다스리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의 집이 그렇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들은 통한이 여겨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린도서 1장부터 4장까지 읽으면서 이 통한함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뭘 이야기합니까?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고 나는 게바에게 속하였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고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보다 낫다. 나는 문제없다. 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시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만약 너희가 가나안 칠족 속의 그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나는 너희를 떠날 것이다. 너희는 가나안이, 너희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라고 분명히 선포할 것이라고 레위기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가 죽은 것 같이 된 것을 바라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애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 책망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거룩하지 않았다라는 말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너희 중에 그 일을 행한 자를 물리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하여 이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들이 교회 밖에 있는 자라고 한다면 이런 방식에 대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은 교회가요. 교회 밖에 있는 일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그 죄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추행하여서 아동 성추행한 성범죄를 저지른 그 사람이 우리 주변에 와서 사는 거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예, 문제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범죄에 대해서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해하거나 탐욕을 보여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에 빼앗거나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형제라고 부름받은 그 사람에 대하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합니다. 즉 형제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아비의 하체를 범하였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주의 법도와 규례가 임하지 않고 도리어 가나안이 들어와 있고 가나안 친족 속의 문화가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리라고 하는 그 모습이 들어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너희가 물리치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가 그들을 물리치지 않았다. 내쫓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어쩌면 현대 합리적인 사람들은 교만해져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았고 죄를 범한 사람 저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들의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 이제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 이 생각들은 오늘 교회에 만연되어진 생각입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 가운데 만연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고 저 형제는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주께서 이 교회에 대한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주님이 하늘을 오르시면서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그 권세를 주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지금 그들이 죄를 범한다고 한다면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버립니까? 아닙니다. 주의 교회에 그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 자신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만 불러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 백성들과 함께 즐거운 교제를 누리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중 가운데 있는 이 믿음의 형제, 이 형제는 믿음을 고백했고 주 예수께서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주의 만찬의 예식에서 교중과 연합하여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표와 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사단에게 돌려지게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그 잔인한 사단의 손아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사단에게 넘겨지게 되는 우리 자신을 차지하고서라도 우리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이렇게 넘겨주는 일,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내어줌의 개념을 성경 다른 곳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권징을 생각할 때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제 교회에서 내쫓았기 때문에 그는 구원에서 떨어졌다. 더 이상 구원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의 사건을 통하여 이 사실을 잠시 조금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욥이 왜 야훼 하나님을 숨기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전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단에게 반응하셨습니다. 욥기 1장 12절을 보면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은 내 손에 대지 말지어다. 욥이 여전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았을 때에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단에게 욥을 내주었습니다. 이게 내줌의 의미입니다. 2장 6절에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 말하자면 하나님께 욥을 사단의 손에 내맡겠다라는 이 말입니다. 이것이 사단에게 맡김, 사단에게 내보냄, 죽음의 세력의 내쫓음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욥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다. 사단이 원하는 대로 욥을 연관하여 마음대로 통제할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로 욥은 자신의 엄청난 재산을 모두 잃고 10명의 자녀도 잃고 건강도 잃고 그 발바닥에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되어 죄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을 수밖에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아내도 이랬습니다. 아내는 그런 양을 말합니다.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였습니다. 욥은 사단에게 넘겨져 무서운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죄를 범한 형제를 사단에게 넘겨져야 한다라는 이 말이 이제 하나님 보호 아래 있던 그 백성이 하나님 보호 밖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께서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는 그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살찢고 피 흘리는 말미암아 사신 그 교회를 주님은 자신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벌어져 사단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제한이 없습니다. 사단이 모든 일을 그를 향하여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지금 일어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이 시대를 통하여 압니다. 갈보리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자기 힘대로 다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근한 아래 모든 것을 두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사단은 천지를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허용이 없으시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정로부터 이 형제가 사단에게 넘겨졌을 때 우리는 이 형제가 불가피하게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정짓지 않아야만 합니다. 이 형제가 영원한 사단의 악한 소나기에 정죄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죄인에게 계속하여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름 아닌 마귀를 이 사람을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도록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역사를 드러내는 그 도구로 지금 사단이 사용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고린도 교회의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하여야만 합니다. 주의 교회는 거룩성을 유지하고 하나님과 교제안에서 떡을 떼며 잔을 나누기 위해 형제를 사단에게 내줘야만 합니다. 건증은 완전한 심판으로서의 저주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설교의 세 번째 대지를 생각합니다. 셋째,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함께 모여서 주의 능력으로 이런 교증을 사단에게 내줘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에게 내어준다라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그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우리 형제 중에 회개하지 않는 한 사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사람을 교회 밖으로 내쫓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 사람 매주일 만나 주의 말씀을 듣고 떡과 잔을 나눔으로 배부른 주의 백성을 쥐염연에도 배를 채울 수 없는 군주림으로 내쫓는 그런 일입니다. 또한 이 일은 형제 사랑의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머무르게 하는 것이 형제의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죄를 책망하지 않는 것이 형제의 사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장 5절에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을 사단에게 내주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육신은 법정적으로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날 즉 주님의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그는 사단에게 내줌으로 말미암아 굶주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사단에게 내줌에 대하여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 않고 죽음 아래 세력 아래 있는 것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하여 참된 회개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 이하에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서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 할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지금 현재 이 사람이 바깥 어두운 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이 돼지가 먹는, 즉 가증한 그 짐승을 통하여서, 부정한 그 짐승을 통하여서 자기 배를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것도 불가능한 그런 일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무슨 권위로, 어떤 권위로 아비의 하체를 범한 이 사람을 사단에게 내주는 것입니까? 왜 주께서 지금 이 책망을 그 교회 가운데 하시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한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내 영과 함께 모여 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함께 있지 못합니다. 또한 바울이 내 영과 함께 라고 말할 때 육신이 없기 때문에 영으로만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그들과 연합하여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모여, 그리고는 그 이후에 그가 말합니까? 나는 이러한 자들을 이미 심판하였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자를 이미 사단에게 내주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와 합하여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고린도 교회와 함께 모여 즉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함께 모여 지금 이러한 사람들을 사단에게 내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의 권위입니까? 교회가 그러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이 어떤 한 당의 권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주 예수의 능력으로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18절과 19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이 권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요. 사실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권위로 이런 자들이 우리가 보니까 세상 윤리적으로 없는 일이 교회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 가운데 내쫓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내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권위가 늘 언제나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유지되어져야 하고 또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유지된다라는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거하실 집은 거룩한 집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은 교회에 이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이 권위를 주신 것은 너희가 무소부위의 힘을 가지고 형제를 잘라내므로 너희 마음껏 한번 해보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 집으로서 유지되게 하기 위하여서 이 권위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주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부르신 그 백성인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지금 책망하게 하셨습니까? 왜 그들을 직접적으로 아버지 하체를 범한 그들을 벌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죄를 범하지 않은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은 말씀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까? 교회가 주님이 거하실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거하실 집, 그 거룩한 집이 파괴되는 일을 두고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집은 파괴되지 않아야 하고 나의 집은 영원히 거룩한 집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당신이 오셨을 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교회가 죄로 물들물 두고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발견하고 애통해 합시다. 그리고 그러한 형제를 사단에게 내줌으로 거룩한 주의 나라를 세워갑시다. 우리가 그 형제를 사단에게 내줌으로 그를 사랑하며 나아갑시다. 그들은 사단의 즉 죽음의 세력의 다스림을 받으며 기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자상한 아버지로서 잔치를 배설하시며 그들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형제를 사단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내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교회는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나라이고 이 나라는 주님이 주시는 권위로 세워갑니다. 그때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아멘.